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첫 입술을 주님을 향해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과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꾸려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을 우리 자신이 전부 다 짜고 하나님은 그저 도움만 주시기만 하면 아주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을 내가 잘 꾸려갈 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나의 인생을 바르게 꾸려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옵나니 더 후회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람에게 있는 고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하셨음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가정은 너무도 많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인륜이 무너지고 가정이 허물어지며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면 이 기간을 가족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의 삶을 무겁게 여겨드리게 하시고 가치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현대에는 1인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신약 8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알 못한 자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썼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여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흔히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연이어 받았습니다. 특히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참 극심했습니다. 그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자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 점령하고서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칙령을 내려서 성전 안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금했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금했으며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우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돼지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게 했으며 율법을 읽는 일도 또 할례를 행하는 것도 모두 다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했고 성전 안에서 매춘까지 시켰습니다. 이 칙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 마타디아스와 그의 다섯 아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타디아스의 셋째였던 유다스 마카베우스, 흔히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되찾은 지 4년이 지난 후에 마카베우스가 전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아주 넓은 영토를 통치했거나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헤롯 가문의 첫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서의 피가 흐르는 유대계 이둠의 사람으로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33살에 유대의 왕이 되었고 70살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는 건축의 조예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세금을 가볍게 해주기도 하고 왕궁의 기물을 팔아서 옥수수를 수입해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의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하이든 가족이든 그 누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의심병으로 둘째 부인과 그의 장모를 처형했고 심지어 그의 장남과 다른 두 아들도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하여 암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 때라는 아주 짧은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깊은 절망감만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산의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도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거대한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이 거칠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영원한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환경이 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또 지금보다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여유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때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때는, 그런 기도는 아마 응답이 거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언제나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꽃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엘리사벳과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당시 사가랴, 즉 스가랴는 정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반열이 차례대로 1년에 한 주씩 두 번, 즉 두 주를 섬겼고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큰 절기에는 모든 반열이 함께 섬겼습니다. 엘리사벳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맹세하신다입니다. 그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계명 즉 말씀을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신들의 바른 삶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은 영원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를 의롭다라고 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부부가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를 성경에서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좋은 반면에 아내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아내는 믿음이 좋은 반면에 남편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듯이 나의 바른 믿음은 나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만 알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 배우자, 가족, 자녀, 교우, 이웃, 친구 등등이 함께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신실했음에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나이까지 많았습니다.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와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통곡하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그의 나이까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당시에 그 어떤 부부보다도 경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해서 아무런 결핍도 없고 언제나 즐거운 일만 생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만 쳐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삶이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에 결핍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서 섬길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가랴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문하며 말했습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성경에 여러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그 수태고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수태고지는 모두 첫째 아들에 대한 첫째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1년 후에 둘째를 낳으리니 또는 셋째를 낳으리니 이런 고지는 없습니다. 첫째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했다는 것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수태고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각각 99세와 100세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일 살피게 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말을 듣고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는 부정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그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많은 날 속으로 들어갔다입니다. 거기에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의 기대와 소망, 인내, 한숨, 포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 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했을 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낳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첫 아이를 주실까를 기대도 하고 그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이라고 다짐도 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 달, 여러 해 속으로 들어갔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더 많은 해 속으로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인내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여러 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비록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자녀가 없었을지라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나온 많은 날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없는 삶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해 준 대로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왜 숨어서 지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임신해서 그것을 남들이 흉볼까 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많이 수군거렸죠. 혹시 우리 부부가 죄를 감추고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도 아기를 주셨습니다라고 나가서 마을에 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25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호티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임신할 수 있었던 것과 그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변호하지 않아도 자신이 부끄러움으로부터 회복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 다섯 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 은혜는 신앙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고지해 준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으로 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고지하기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하여 마리아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유대의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도 임신한 것이 맞는지 나사렛에서 유대의 산골까지 약 15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임신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1장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것은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최상급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마리아 당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상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 임신부이고 마리아는 10대 중후반의 소녀 임신부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정부기관의 굉장히 높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지도자의 부인이고 마리아는 목수의 약혼녀입니다. 여러모로 보아도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엘리사벳은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은 단지 두 임신부의 만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 역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1장 57절에서 6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그의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의 출생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아기를 갖기를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여인,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없었던 여인이 아기를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심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아기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 부모가 함께 이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연 배우의 이름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 그의 부친의 이름은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입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로버트 다우니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주니어와 시니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또 과거 프랑스가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에 그 왕의 이름이 루이 14세였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루이라는 이름의 왕이 이미 13명이나 더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미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까지 말문이 닫혀 있었던 사가랴에게 물으니 그 역시 동일하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벳은 아들 요한을 어디에 두었는지 1장 8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어느 가정에서든 늦둥이에 대한 사랑은 남다릅니다.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해 주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본 아들에 대해 얼마나 애착이 강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벳은 요한을 자기 품에만 두고 자기 자식으로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한을 주신 것이 그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임을 엘리사벳은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거기에 걸맞게 자라도록 빈 들로 가게 했습니다. 그 모성이 요한을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헤롯의 학정에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교우님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환경을 핑계대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순종하지 못해도 다음에는 꼭 순종할 것이라며 그 다음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또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나이가 들어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교우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행해 주셔야만 된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충분히 크시고 또한 우리보다 충분히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은총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려 하던 때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압제와 헤롯 대왕의 학정으로 깊은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져 어두움이 짙게 있을지라도 그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부부였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데 조금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도 임신한 처녀로 보지 아니하고 내 주의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행하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부분에는 굳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은 그렇게 늦게 난 아들을 이기적으로 자기 품에만 두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빈들로 내보내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그 심령이 강건하여 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강건해지도록 잘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자신들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